네, 7월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전도서의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전도서 3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For everything there's a season and there's a time for every matter under heaven. 지난 두 달 반, 거의 석 달이죠? 석 달 반, 석 달 동안 여름방학을 잘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좀 부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잘 보충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지만,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가셔서 길을 가실 때 거기에서 맹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 모르겠지만 늘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인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기도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맹인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누가 와서 갑자기 눈에다가 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시는 좀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보면 이 맹인은 누가 와서 진흙으로 눈에 막 붙이고 막 싫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과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죄 지어서 그런 건가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할때 앉아서 좀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주여 그랬으니까 랍비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맹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뭐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물론 그런 고민을 했겠죠. 내가 왜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났을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하는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고,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모르죠. 혹시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한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실까? 이 맹인은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맹인들이 못 보지만 귀는 굉장히 밝잖아요.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더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성전에서 실로암은, 성전은 예루살렘 북부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 북부에 있고, 실로암은 예루살렘 최남단에 있습니다. 이 기온강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흘러내려서 이 예루살렘 성 남쪽 문 쪽으로 오는데, 히스기야 왕때그 550m에 달하는 긴 강에서부터 수로를 500m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놀라운 공적을 쌓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판 터널의 끝에 실로암 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디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과 실로암 못 사이에 있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가까운 길목에 있었을 거예요. 구걸을 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만나잖아요. 예, 거지를 만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성전에서 가운 쪽에 위치해야 구걸이 잘 된다는 걸 이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아마 거기다 데려다 줬을 텐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실로암 못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참 걸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타깝게도 초호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실로암 못 옆에 있다가 가는 거라고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제 기억에 그 초호진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몇백 메타 내지는 1km 이상 걸어가야 실로암 못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구걸하고 있다가 진흙을 누가 발라주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했을 때 그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나중에 물어봤겠죠.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겁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 있으면 계속 구걸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랬겠죠. 믿자야 본전이다. 일단 진흙이 묻었으니까 어디 가서 씻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정말이라면 오늘 놀라운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못 보고 있었는데 뭐 몇 살인지 모르죠. 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한 20은 됐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년, 30년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확 떠집니다. 다 보이죠. 얼마나 기쁨으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어디로 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수소문한 끝에 예수라는 문인 자기를 고쳐줬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갑니다. 바로 그 다음 스토리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그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것과 함께 이 사람이 계속 예수를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잠잠하게 하려고 부모도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본인도 끌어다가 신문을 하는 내용이 39장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명하게 쉽게 정리가 돼서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그를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전통적인 철학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모든 질병과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병이나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과 그 부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로 인해서. 뭐 이 아들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옛날 얘기 같죠? 제가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중등부 교사하던 그 중고등부 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그 젊은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이게 너무 지금 힘들어서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교회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딸이 한 제가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대여섯 살 초등학생이었어요. 딸이 엉덩이 뼈가 잘못돼갖고 이게 삐뚤어졌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수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유학생이었고 뉴욕 대학의 유학생이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자기가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 수소문 끝에 소셜워커를 만나서 하여간 수술은 간신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그거를 구역장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은 여전도사님들이 찾아와서 예, 갑자기 이 무슨 선생이었어요. 당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당신들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된 거니까 회개하라고 막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지금 딸이 저렇게 된 것만 해도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교회 전도사라는 분들이 와서 저런 소리라고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로 저를 찾아와서 일단 교사도 못하겠고 교회도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저하고 교회하고 싸움이 나겠어요. 잘못 말하면. 근데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선생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때 마침 요한복음 9장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은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질병과 사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절대로 두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때 그래서 그 부부가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졸업하고 또 뉴욕에서 뉴욕 시티 칼리지의 교수직을 얻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떠났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끔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의 문화가 이상한 그런 이상한 그 뭐 미신적인 문화라 그래야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못된 미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가계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국에도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 성경에도 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인내를 베풀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내가 3세대까지 벌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장법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 3세대까지 벌을 준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산수적으로 계산을 하셔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인내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벌은커녕 그 천대까지 인내를 받는 겁니다. 간단한 공식이에요. 저는 공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걸 강조한 말씀인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삐딱하게 해석을 하는지 도대체 그런 의도가 뭔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 절대로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보지 마세요. 가계론적 저주라는 책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비성경적인 말씀들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지금 낮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는 사실 밤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기간을 말하니까 3일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그 3일 동안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과 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지금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굉장히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낮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낮과 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죽으신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즉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실 때까지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같이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이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심으로 그가 고침을 받은 그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온 동네에 다 전파합니다. 막 붙잡혀 가고 그러지만 계속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붙잡아 가서 막 물어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상하다. 30절에 보시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없었죠.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예언은 있었지만 실제로 고치신 건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고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예루살렘이 공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좁은 컨텍스트에서의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이 곧 제자들의 사명임을 강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는 그 기간이 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낮과 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퀘스천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전도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눈치만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면 빨리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루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해야 함을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8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그 기간이 낮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이미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온 다음에 육신의 눈이 떠졌죠. 그런데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10절에서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뜬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래서 뒤에가 30절에 이 사람이 말한 게 분명히 예수가 나를 고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느냐 이런 대화를 우리가 볼 때 이 젊은이는 영적인 눈까지 뜰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영안을 고쳐주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때 그것만 해결하고 끝나면 굉장히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왜 이 일을 허락하셨었는가를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 꼭 이유라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봉제공장을 크게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많은 한인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을 고용했냐면 영주권이 없는 분들,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이었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뉴욕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많은 한인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주권을 하나씩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었는데 그 아드님이 그걸 보고 좀 삐뚤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속 불법 체류자들만 도와주고 또 공장에서 돈 벌면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이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온 교회가 몇 년 동안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셨는데 참 그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왜 안 고쳐주셨을까? 무슨 목적이 있을까? 그때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하면 다 읽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누구누구하고 이름이 누군지 저는 이름을 모르거든요. 아드님의 이름을. 이름이 딱 나오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했죠. 어 이분이 교회 왔네. 그 전까지 제가 듣던 소식은 아들이 계속 그때까지도 삐딱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소문에서 그분이 어떻게 교회 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됐는가 하는 이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계속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다가 3년을 권사님이 아프셨는데 교인들이 거의 매일 신방을 간 거예요. 매일 가서 음식 해다 드리고 기도하고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교인들이 그렇게 권사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봉제공장 출신들도 아닌데 전혀 관계없는 교인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섬기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온 가족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권사님을 데려가셨구나. 근데 제가 그 말을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화낼 만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고쳐주시지만 때로는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이런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동시에 뜨고 이 표적으로 인해서 첫 번째 맹인이 눈을 뜬 표적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본격적인 이제 대립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5장 5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알리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전에서 도망가시면서 그 맹인을 찾아가신 것이었죠. 오늘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한두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통받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고통은 베드로전서 4장에 의하면 내가 잘못해서 벌받는 거 말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뭐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거나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지금 우리 욥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아픔이 될지 몰라도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은 걸 찾아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네,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갑자기 찾아올 때 물론 뭐 내가 뭐 세금을 안 내서 감사를 받는다 이런 거 말고요. 최대한 내가 신실하게 섬겼다고 확신을 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이 고난을 받을 때 자 이미 우리가 답을 다 찾았지만 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시련을 겪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번 저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방향을 그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근데 가서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참으세요.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고 그냥 힘드시죠. 그 정도로만 위로를 하세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교훈을 배우고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할수록 욥은 더 아파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위로라는 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가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시기보다 참으면서 많이 힘드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또 교리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빨리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이 다 끝나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권사님의 케이스처럼.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떤 비판이나 판단을 하려 하지 말고 심지어 진단도 하지 말고 그냥 잘 위로하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모 집사님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셔서 어깨를 다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왜 자전거를 타서 다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힘드시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혹시 저도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거기서 자전거를 탑니까 뭐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아프시죠 힘드시죠 라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더 아픈데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고 맙니다. 다른 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조용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분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징계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연단이라고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에겐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낮과 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과연 지금 낮에 있습니까? 밤에 있습니까? 네, 제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낮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밤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가 계속 술과 정욕에 빠져 있을 때 결국 그가 회개하게 된 포인트가 로마서 13장 13절이라고 합니다. 그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담장 너머에서 누가 성경 구절을 크게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하는 말씀을 어거스틴이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한테 야단 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어거스틴이 회개했다고 참회록에 나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 아이는 그냥 성경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읽은 성경이 어거스틴이라는 술주정뱅이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 최고의 신학자가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어린이는 지금도 잘 모르고 천국에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이 바로 그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책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낮에 속했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포기하면 밤에 있게 됩니다. 일시적이나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밤에 속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낮에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서면 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낮에 속한 자들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낮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낮에 속한 자답게 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부르신 이의 일을 내가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렇죠?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소명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르심 또 부르셨다 이런 동사를 성경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물론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 관계는 반드시 교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칭의를 말하지만 교제라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닮아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우리에게는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훈련 그만큼 받고 전도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졸업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직 입학도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신앙생활에 졸업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아, 또 8월이 와서 또 섬기고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그러는구나. 예, 그거 예수님 오셔야 끝나요.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예배와 배움과 훈련과 전도와 섬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낮에 속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5장 8, 데살로니케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 나오는 건데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방패죠, 흉패를 붙이고 구원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처럼 쉬고만 있을 것인가? 또 밤은 잠과 게으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밤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는 몇 년 쉬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요, 다시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시켜주면 못합니다. 그건 목사가 시키고 안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사역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은혜고 섬김의 결과는 상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쉬기만 하라고 그러면, 저는 물론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잠깐 쉬라는 얘기지 계속 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속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좀 쉽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바로가 요셉에게 너를 보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다니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자굴에 갔을 때, 들어갔을 때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과 다리오 왕은, 또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지표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전도하는 데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갑니까? 답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만 해줘도요,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너 한번 좌천됐었잖아. 제가 주일날 회사 안 나온다고 좀 한직으로 밀려났었거든요. 근데 그 한직이 제일 바쁜 부서가 되는 바람에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역전이 대반전이 일어났던 건데요. 주일날 안 나온다고 이상한 부서로, 아무도 안 가려는 부서로 이제 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볼 때 저 친구 뭐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이제 사표내게 생겼네 그랬는데, 반전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 과 직원들이 제가 환송회를 받을 때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몇몇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희 결혼식이 너무 멋있었대요. 교회에서 한 결혼식이. 그래서 결혼하려면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 등록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재밌는 친구들도 있었고, 주로 여자들이었지만 많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쪽 부서로 왔을 때 다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관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안 다니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인커리지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복을 받는다면 자를 수 있겠습니까? 못 자르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대학이, 직장이 축복을 받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에서 지켜줄 겁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연관된 말씀이지만 이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열매가 되겠죠. 네, 그러나 그것만 따지면 우리는 실적주의에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교회로 한 걸음씩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것만 보면 낙심돼서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반대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의 리더십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되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항상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난 7개월 동안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느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아직 안 보인다면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제가 바로 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많은 여기 교수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티칭하고 학생들과 갖는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속한 사람답게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나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리석게 성급하게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 찾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볼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마지막 찬송 우리 1절과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써 일하고